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 하나가 우리 가족 그 텍스트 메시지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다 대화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그러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50몇 개의 텍스트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막 50몇 개가. 이제 그러면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기독교 그 서클에 들어가서 이 바이블 스터디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좀 집중, 뭐 수련회도 한 두 번인가 갔다 와서 이렇게 좀 핵심적인 그 좀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 뭐 다른 애들은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러한 대화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의 닥친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심플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연히 어떠한 가족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족이 집을 다 정리하고 아이 4명과 함께, 그러니까 가족이 요트를 사가지고 그 일주하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캐나다에 살다가 갑자기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요트를 사가지고 집 다 정리하고 집 팔고 가게 팔아가지고 요트를 딱 사가지고 이제 제일 큰 애가 이제 16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1년째 이렇게 그리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온 이제 거기까지가 이렇게요. 근데 뭐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인상적인 게 어떠한 그 말이 있었냐면은 요트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인도양 한 복판에서 고장이 났어요. 인도양 한 복판에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곳으로 뭐 오만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나 막 하는데, 막 정신없는 과정 가운데에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인도양 한가운데에서 원양어선, 한국 사람이 선장인 원양어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인도양 한가운데에서 좌표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뭐 웨더리도 좀 도움을 받고 모자랐던 그 기름도, 그러니까 세일링하는 그 다수로 가지만 어떨 때는 이게 모터보트도 있으니까 그 기름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 선장님 뭐 그 다음에 갑판장 기관장 뭐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애들이 이쁘다고 하면서 뭐 라면 뭐 한국 쌀 막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순간적으로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두려웠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계속 여행을 했으면 이러한 정말 기쁨,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을 만나고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여행하는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들이,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정말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 그 다음에 참 즐거움, 정말 아, 이 아직까지 사람들의 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뭐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가면 좋지만,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몰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러한 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또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벌도 받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환난을 경험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 뭐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냥 예수님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임혜숙 권사님이 있으니까 엊그제 우리 임혜숙 권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왜 통화를 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 후반을 넘어가시는데, 갑자기 그 메디케이드 그거 잘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뉴스를 보면은 뭐 바꾸면은 메디케이드 뭐 메디케어 어렵잖아요. 그 바꾸기만 하면은 뭐 1000불 치과 1000불인가 2000불 준다 3000불 준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료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아직도 지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한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의료보험, 그 미국에 있는 그 의료보험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에이전트가 있긴 있겠지만, 이미 지금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한번 시작하면은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파트 A, 파트 B 뭐 그거 아세요? 파트 A 없어도 파트 B로만도 잘 가는데, 요즘 그 권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그 뭐 캐시 보너스 주는 거는 파트 A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A가 없는 권사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미 다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지만 캐시 혜택을 준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권사님도 공부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65세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의료보험 혜택,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누리고 있지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공부하지 않냐면 여러분 치과로 해가지고 2,000불, 3,000불씩 캐시 크레딧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궁금증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권사님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들도 대답이 다 틀려요. 제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분들도 잘 모르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요즘은 솔직히 이런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경배하면서 드린 그 선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황금,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값비싼 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하실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예표하는 거예요.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향료예요. 그래서 유향은 또 무엇을 상징하기도 하냐면 기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럼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원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의미냐면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는 뭡니까? 어떠한 거예요? 죄의 용서. 죄의 용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중보, 제사.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시체에, 특별히 시신을 이렇게 마지막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은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3대 직무, 3대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 힌트가 나왔어요, 벌써. 왕, 그 다음에 누구일 것 같아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자,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것도 있지만 이 죽음과 고난은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말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바로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돼요? 능력으로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7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그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룻기를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거 아세요? 보통 구약 성경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이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룻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룻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말씀대로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와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예정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강팍해지는지 아세요? 언제 강팍해집니까? 화날 때, 분노할 때, 막 그래요. 화날 때, 분노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언제 제일 거칠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거칠어져요? 화날 때, 분노할 때. 그리고 화날 때,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중보, 제사장으로서 정말 감당하신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흠 없는 어떠한 이례적인,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다시 하고 한 번 하고 다시 하는 그러한 시한부적인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러한 중보,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장막, 사람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그곳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곳에 많은 그 섬기는 제사장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효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험이 있긴 있는데 그것들은 이례적이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제물이 되어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직무는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남았어요? 뭐예요? 왕, 왕.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곧 누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완전히 온전히 복종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복종하게 못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모든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예언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데 이 인간 중보자는 온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것도 다 우리의 마음속엔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는 그런 주님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가짜 예수라고 불리는 가짜 예수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끼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으로 이루어 기도할 때에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한 경지에 올라간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막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어떤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상황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나태해지기도 하면은 솔직히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했을 때 뭔가를 부탁했는데 내가 기도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은 예스의 노예예요. 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예스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곤란한 거 그냥 예스하기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기도해볼게요.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네 할게요. 근데 응답을 주시지 안 주세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그 중미에서 교회를 하는 제 동기 친구 목사가 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배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총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분 검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건물 아닌 건물을 봤다가 이렇게 다 가방을 열어두는데 아, 그 사람이 그 가방 체크 그거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교회 앞에서. 그래서 컴퓨터도 뺏기고 전화기도 뺏기고 뭐 그냥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한테 요즘은 다 노트도 하지만 목사한테 컴퓨터는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에요. 뭡니까? 거기에 모든 설교 자료, 설교 그런 게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갈등을 했어요. 뭐 친구들이, 동기들이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컴퓨터 하나 사줘야 됩니까? 근데 컴퓨터를 어떻게 보내죠? 거긴 중미는 그 나라는 이렇게 뭐 집으로 소포가 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보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러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LA로 온대요. 아,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도 여유도 없고, 근데 마음에, 그래도 컴퓨터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물어는 봤어요. 너 컴퓨터는 윈도우를 쓰냐, 맥을 쓰냐, 그냥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니까 좀 약간 갈등을 하면서 그랬더니, 윈도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남들처럼 그냥 얼마나 그냥 좀 돈만 좀 보내줄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또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를 사서 보내주고 싶어도 거기는 이 컴퓨터라는 소포가 가면은 중간에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으니까 나는 보낼 수다 없다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그 조그만한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에서 목사님 정기 노예니까 몇 년 만에 노예라도 참석하세요 해가지고 그 노예가 그 LA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월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사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만 주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쓸만한 거로 하나 사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사가지고 그 페덱스로 세컨데이를 그래서 보냈어요. 정말 이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살 때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중요한 거잖아요. 또 근데 제가 사고 보낸 다음에 제 아내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뭐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얘기하면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LA로 컴퓨터를 보냈다 했더니 컴퓨터 보내는 값만 120불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잘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뭐 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 저도 한 가지 배웠어요. 정말 아깝고 또 나도 쓸 것도 많고 정말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진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고 막 그런 것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디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으신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심판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은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분명히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위로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땅 끝에 떨어지는 벼랑 끝에 떨어지는 막 그러한 위기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도 불러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선택받은 자들, 영생으로 가는 그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벌로 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우리의 행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책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온전히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